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참, 이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 반이라도 뵙게 되는데, 우리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에 참 기뻐하시고 하는데, 요즘 좀 힘든 이런 이메일들을 받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음모론에 해서 뭐 백신 맞으면은 이제 그 사탄의 징표를 받는 것과 같다. DNA가 이제 이게 변한다 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요. 다 거짓 뉴스입니다. 이걸 뭐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서 뭐 이제 마지막에 사탄의 징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뭐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것은요. 이단들이 또 거짓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으신 분들은 이게 뭐 그럴싸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한테 연락해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의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조목조목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처음에 라틴어로 7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단어 중에 51개의 단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3분의 2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누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럴 때에 말을 할 것이 없다고 하면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그 상대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취향이 어떻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걸 싫어하고 뭐 이런 것을 다 파악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당신이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랑한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할 때에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를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좀 다니시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오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선한 목자시고 빛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진리시고 또 포도나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친구이시고 구원자시고 쭉 나옵니다. 이 답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것만큼 그 답에 대한 나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가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빛이라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나의 삶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 바로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답을 합니다. 베드로답지 않은 답입니다. 아주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지 도저히 이 답은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답이라는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그리스도 된 내가 이제 할 일이 있다.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금방 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할 일은 고통당하는 일이고 죽는 일이다 할 때에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갑니다. 옆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어에 보니까 Peter took him aside, 옆으로 데리고 가서 and began to rebuke him, 혼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혼냅니다. 그러면서 Never Lord,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내가 고통당하고 죽는다는 이것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밖에 없,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뒤에 너는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것들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십니다. 사탄 안에 뒤로 가라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일지 모르지만 그의 기대함은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하게 좀 더 건강하게 자녀들도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좀 도와주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진 않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하지만 나에게 나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나도 사탄 역할을 하지는 않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생각에 이 독생자 또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가정을 생각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유일한 자녀죠. 저희 교육자 중에 우리 안삼선 목사님이 독생자를 두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세요.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독생자는요, 이 독생자에 쓰여진 단어가 이 모노게네스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 무엇에게서 나온 유일한 것 이런 말입니다. 무엇에서 나온 유일한 이런 것, 특별히 이 경우에는요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본질을 그대로 갖고 나온 유일한 존재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근본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은 오리진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입고 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적인 탄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 Only way. 그냥 서울로 가는 길 여러 길이 있지만 가서 마지막 만나는 곳은 다 서울이다라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무하메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대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뿐이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보면 존 하면은 뭐 한 대여섯 명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 예수라는 이름, 구약에서는 여수아 해서 여호수아가 그 같은 미닝을 가지고 있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라고 하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의미는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Savior. 그리고 그리스도는 뭔가? 제 어려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last name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first name이고, 뭐 박 제가 last name이고 형은이 제 이름이듯이 아 그리스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어느 목사님이 이 혀가 좀 짧으셨는데 그리스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도수 씨라고 그러세요. 예, 예수 그도수 씨. 그래서 아 그도수 씨면은 뭐 박 씨, 이 씨, 김 씨해서 그도수 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Anointe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이런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요, 자기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신 목적은요, 구원을 위함이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의함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들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 왜 힘들게 이렇게 되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나의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영생 허락을 받기 위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거기 그냥 돌돌 사이로 사이가 난데 거기에 기도문을 꽂고선 머리를 거기에다 치면서 기도합니다. 보내달라고. 아직도 그들은요 자기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를 대가를 치러주실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 항목에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뭐 이단들 보면은 자기가 뭐 세컨 지저스라고 그러는 사람 있죠?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요,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요 또 재림 예수가 30명 된다고 합니다. 저도 명동에서 한 분 만났습니다. 셀프 하나님 만났어요. 명동에 한번 나갔는데요, 이 관을 쓰고 이 좀 무슨 뭐 잠옷 같은 거 번쩍번쩍 하는 거 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서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뭐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요, 죄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병자이지. 이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 단어요, 주님이란 단어, 헬라어로 Curi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Lord, Master.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소유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노예나 또 하인들이 주인에게, 주인을 부를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큐리에, Lord, 주님이라고 쓰는 이런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나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주인처럼 살아,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당장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아이들 보면 내 것 같잖아요. 아, 내 새끼 내 새끼 하면 내 거, 왜?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 물질도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세상 떠날 때 갖고 갈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챙겨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볼 때에, 우리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까지 볼 때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는 주인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주님처럼 모시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처럼 모시면요, 주인처럼 모실 때가 있고 주인 아닌 것처럼 모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항상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주인답게 모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지 주님이신지 아닌지의 테스트는요, 편안하고 부할 때는 힘듭니다. 아, 진짜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뭐 말은 하겠죠. 근데 잘 몰라요. 언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아닌가 테스트가 되냐 하면요, 삶이 꼬이고 경제적으로 밑바닥치고 어렵고 힘들고 참 쪼들리고 병이 낫지 않고 자녀들이 곧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뭐 힘만 내가 뭐 힘만 써도 아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꾸 내가 주인 맘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 이러냐 그러고 불평불만으로 뭐 그러 좌절하고 뭐 죽겠다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이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께 주인 대신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지금 힘듭니다. 주인어른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나의 주가 진짜 주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고 너희들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잘해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이셨냐 하면요, 우리 양 같은 제자들, 이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진짜 양이 우리 안으로 이리 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세상은 동물원이에요. 이리만 있습니까? 사자도 코끼리도 돼지도 곰도 코뿔소도 막 있어서 와서 들이받고 물고 막 해치고 이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기대하는 바가 계세요. 양의 성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양이지만 너는 돼지처럼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요,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순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양된 모습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사나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와서 덮치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100% 목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주인 대신 로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종된 우리, 양된 우리,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이 태도를, 이 자세를, 이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나워지고 맞서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분노 복수하며, 이것은 양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관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 한 편을 찍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세요. 메인 캐릭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잘 노는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참 심심한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뱅콕 집에 항상 있는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나가 돌아다니는 역할을 맡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만 충성을 다해 순종하며 잘하면 됩니다. 주역만요 멋지게 보이면 돼요. 영화에서요 그냥 사이드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다가 영화 망칩니다. 작품이 안 나와요.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요 주인공이 멋지게 보여야 돼요. 주인공이 빛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생긴 역할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 그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삶이니까, 이 역할이니까 내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 수 있으리라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나옵니다. 8절까지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더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보통 그냥 늙어서 죽고 그냥 뭐 병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수치와 고통과 참 그 우리 뭐 가족 가운데 뭐 우리 뭐 가문에 십자가 달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니 지하실까지도 내려가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위에 올라가야 거기에 가야 혜택이 있고 거기에 가야 편안하고 거기에 가야 많은 것을 누리고 거기에 가야 능력이 있고 거기에 가야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긴다라고 자꾸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꾸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위에 처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래 처하라고, 먼저 내려가지 말고 나중에 되라고, 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거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지적하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너는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라,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은 변해야 돼요. 고백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해. 처음 결혼할 때보다 내가 지금 더 사랑해. 우리 사랑은, 우리 결혼은 꼭 무슨 좋은 치즈 같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어지고 좋은 술 같아. 시간이 갈수록 값어치가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사랑이야. 아무리 멋지고 로맨틱하게 이야기해도요, 나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고백이 아무런 쓸모없는 종이장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려가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섬김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추워 떠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제 안 너희들이, 답을 아는 너희들이 이제 답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